안소니트 멜로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는데 그분이 쓰신 우화집에 이런 내용의 우화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초라한 행색의 거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처럼 이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융숭하게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그전에도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은근히 기대를 하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식탁에 앉으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마구 꺼내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대접을 잘 하려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심하게 욕하는 그에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명해서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속상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50년 동안 끊임없이 나를 욕하고 저주했다. 그런데 나는 그에게 한 끼도 걸러지 않고 매 끼마다 먹을 양식을 주었는데 너는 겨우 한 끼도 그에게 먹여줄 수 없었느냐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법도를 따라 산다고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 예수 믿는 냄새가 많이 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우리 일생의 기록에 남겨지는 것은 매우 어렵고 흔치 않습니다. 가끔 여러 종류의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저런 의견을 말할 때가 있는데 돌아갈 때마다 늘 오늘은 회의 중에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얼마나 했지? 라고 반성하면서 부끄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셔서 그림을 감상하실 때 우리가 그 그림을 잘 볼 능력이 없어도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의 냄새가 나고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잘 모르면서도 역시 피카소답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지만 그래도 내 삶 속에 예수 냄새 나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평할 수 있다면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 아버지의 흔적, 아버지의 표현, 아버지의 냄새로 가득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 그의 대표적인 교회론 명제입니다. 이 이론의 최우선적인 이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옳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서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실루엣처럼 보여지기라도 해야 정상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예수 흔적이 가득해야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을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 동족이었습니다. 그를 괴롭힌 동족 유대인들이 두 종류였습니다. 한 종류는 아직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고 또 한 종류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은 한때 열렬한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바울이 배신자가 되었다 생각해서 언제든지 거친 박해로 그가 가는 곳마다 괴롭혔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도 바울에게는 때때로 가시처럼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도 예수 믿는 믿음의 말씀도 지켜야 되지만 율법도 준수하고 특히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십자가 복음의 도를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 다음 그들이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강요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갈라디아 교회도 꼭 같은 일을 이 유대인 신자들에게서 당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다음에 이 이상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로 들어와 교회를 혼돈에 빠뜨렸고 이를 급히 수습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 이 갈라디아서에서 많은 이론적인 가르침과 심한 책망의 말씀을 기록한 다음 그 끝부분에서 이제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의심하고 그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는 지울 수 없는 예수의 흔적, 지울 수 없는 참 사도의 증거가 내 속에 가득히 새겨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예수 흔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가 당했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지방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해서 전도했던 아주 그 전도의 중심 지역인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와 같은 도시들을 포함한 넓은 지방입니다. 이 말씀은 특정한 한 지역교회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넓게 퍼져 있었던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에 보내진 말씀이어서 1장 2절에서도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말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에 가게 된 것은 4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건강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했습니다. 아마도 전도 여행 중에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비교적 시원한 고원지대였던 이곳을 휘황차 찾았다가 말씀 전하기 시작했는데 의외의 성과를 거두어 큰 교회들을 세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도 이 지역을 방문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 이하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지방을 경유했다 했는데 이곳이 처음 들렸던 그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전도여행인 제3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에도 이 지역 순회부터 시작했습니다. 8장 23절 말씀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 교회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이 지역들을 우회하여 들리면서 이곳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들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4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병약한 사도 바울을 극진히 사랑하고 섬겼으며 천사처럼 주님처럼 모셨습니다. 평소 눈병으로 고생 많이 하던 바울을 위할 수 있다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를 간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들이 돌변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선동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BC 2세기 초에 안티오크스 왕이 유대인 2,000명을 강제로 이곳에 이주시킨 기록이 있습니다. 또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갈라디아에 사는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령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은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보호지역이었으며 그 세력 또한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교회 역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선동하자 많은 신자들이 흔들리게 되었고 교회 안에 뜻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의 움직임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런 변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급한 마음에 분노한 생각을 감추지 않고 표현한 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씁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심한 말로 그들을 비판합니다. 3장 1절 말씀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시비를 걸면서 그가 참 사도가 아니므로 그의 말은 믿을 바 못 된다고 억지 주장을 펼쳐서 성도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 배격하기를 결정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모든 교회에 알렸지만 이 교회 결정에 불복했던 일부 강경한 유대주의자들이 이 소란을 일으켰는데 몇몇 사람들의 이권에 가득 찬 소란 때문에 온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혼란에 빠졌고 큰 상처를 입었고 성도들은 흩어지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는 강력함으로 대응합니다. 대체로 그들의 주장과 공격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구원받기 위해선 예수 믿는 믿음의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둘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공격이었고 셋째는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복음을 복음의 본질을 변형시켜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저항하고 반박합니다. 그는 할례주의자들에 대하여 5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사도직을 시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1장 1절 말씀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임명받은 것도 아니고 부름받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부르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으므로 내 사도직에 대한 시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을 보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평소 많은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 서신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온유하고 겸손할 것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용납할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참음으로 인내할 것을 많이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며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응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우리는 한시도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굴복한 적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전투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긴박하고 단호하며 호전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은 이런 주장 뒤에 자신이 무슨 세속적인 이익을 탐하는 것이거나 교회의 주도권 장악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의 인생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그 무엇을 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어리석게 교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오래전에 이미 초월하고 오래전에 이미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의 원령대로 지키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들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열망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종교개혁자의 말을 든 루터가 가장 많이 애용했던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대한 세력인 가톨릭의 교황청과 세속 권력의 무제한한 힘에 맞서서 무너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람이 강탈해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이 개혁자에게 끝없이 도전정신과 용기와 꿈을 심어주는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한 의지, 거룩한 호기가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팡이 하나 손에 들고 혈혈단신으로 애굽을 향해 걸어가던 모세의 결연함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850명 바알 숭배자 앞에 홀로 서서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목놓아 기도하던 엘리야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좀 더 확실한 믿음에 서십시다. 좀 더 강력해지십시다. 더 거룩한 용기로 스스로를 무장시키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는 단호함으로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던 바울이 오늘 말씀의 본문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했습니다. 원래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의 흔적들이 내 몸에 남아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의 증거 아니냐라는 자기 주장입니다. 그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사람들이 갖다 버린 적도 있고 고린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마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그랬습니다. 이런 핍박 과정에 그 몸에 상처 흔적들이 남았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예수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다라고 자신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기 육체에 표한 할례를 너무나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에서 유대인의 할례란 육체의 자랑거리가 될 뿐이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할례 받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피하려 하는 비겁한 타협책이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처사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무엇이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몸에 예수 흔적 많다. 평생을 위선적인 신앙으로 살면서 진지한 회개도 없고 거룩한 실천도 권신도 없이 다른 사람 비판만 하는 것을 신앙으로 알고 그렇게 교만한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뭐 한 가지라도 예수 흔적 있는 삶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내게는 이 증거 흔적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흔적이라는 말 헬라 말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복수형을 써서 스티그마타라고 했습니다. 흔적이 많다는 겁니다. 원래 스티그마는 노예들의 몸에 찍힌 주인 이름이 새겨진 낙인을 의미했습니다. 누구의 노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스티그마가 있다, 예수 스티그마가 있다는 말은 예수 사람인 것의 증거가 내 육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이력 속에 예수 사람으로 산 것의 증거들이 수없이 많다는 의미에서 이 흔적 내가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흔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흔적은 고요한 명상가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활동하는 실천가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한 사상가였고 신학자였고 영성가였지만 동시에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는 한시도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활동가였습니다. 그럼 활동가에게 남는 것이 흔적이요 상처입니다.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움직임의 힘이라는 켈리 맥고니걸의 저서였습니다. 신체적인 움직임이 신체적인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좋고 특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도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은 많이 움직이라 그거였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활동하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적도 만들어지게 되고 삶의 증거도 남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의 구약학 교수였던 조지 라이트 박사가 평생 구약학자로 살면서 구약의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한 말이 God who acts라는 말이었습니다. 활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만물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역사가 창조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시는 예수님이 끝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많이 움직였던 사도 바울 온몸에 예수 흔적으로 가득 찬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였고 예수 사람 된 것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 언장 많다라고 바울은 자랑합니다. 어느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의 희생이 생겼습니다. 다행스럽게 전투는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왕은 저녁에 전쟁에 수고한 휘하의 장수들을 불러 크게 잔치를 베풀려 하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도 장수들이 참석하지 않는 겁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모든 장수들이 치열한 전투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상처투성이 몸이 되었는데 그리고 중간 몰골로 왕 앞에 나설 수 없다며 잔치 참여를 사양했다는 겁니다. 그 말에 감동된 왕이 말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만 오라고 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예수 흔적 있는 상처투성이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손과 발 옆구리에 상처 입은 분이십니다. 그 모습으로 아버지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몸과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생 이력에 흔적이 새겨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다물지 못한 상처 때문에 아파하실 때 우리 주님 더 아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실 때 주님은 더욱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천국의 즐거움 있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처도 받고 흔적도 생기겠지만 주께서 그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에 상처 많다. 예수 원정 많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낙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